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방카 선임 고문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만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0여 분 동안 이방카 고문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남북한 간 활발한 대화 기회를 제공했고 이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남북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이러한 발전들에 도움이 됐다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방카 선임 고문은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며 올림픽을 기념하고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을 감사한다며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방카 선임 고문은 내일과 모레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미국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을 겨냥한 가장 큰 새로운 제재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향해 오늘 새벽 총을 쏜 남성 두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새벽 4시경 자동차를 타고 도쿄의 조총련 건물 앞에 도착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건물 현관문을 향해 권총 몇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우익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쿠웨이트가 스웨덴과 함께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병원 후송을 위해 시리아 전역에 30일 동안 휴전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결의안이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안보리 이사국들이 휴전을 결정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붙여질 결의안이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유럽연합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관여한 미얀마 군 순뇌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외교장관 회의에서 관련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재안에는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에게 야당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임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은 어제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는 안을 찬성 142,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과거 사건을 인종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의회의 결정이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꽂으면 더 깔끔하게 마실 수 있고 때론 맛과 재미도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무심코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빨대가 사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빨대를 사용하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지만 버려진 뒤 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구에 남아있게 된다는데요. 자, 유럽에서 빨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영국에서는 급기야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환경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부 영국 하원 의원들도 어른들은 빨대가 필요 없는 만큼 술집이나 식당에서 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일부 주와 시에서 이 빨대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 중이고요. 미 전역의 식당에서 빨대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도 있죠. 자, 앞서 세계경제포럼은 빨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2050년경에는 이 바다에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4도로 간간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새벽까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 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해왔다고 고백하는 댄 포겔버그의 Longer 들어보시죠. Longer than there have been fishes in the ocean, higher than any bird ever flew, longer than there have been stars up in the heavens, I've been in love with you. Stronger than any mountain cathedral, truer than any tree ever grew, deeper than any forest primeval, I am in love with you. I'll bring fire in the winters, you'll send showers in the springs, we'll fly through the falls and summers with love. Burning lines in the book of our lives.
binding cracks and the pages start to yellow, I'll be in love with you. I'll be in love with you. Higher than any bird ever flew. Longer than there have been stars up in the heavens, I've been in love with you. I am in love with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정부군의 공세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시리아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표결합니다. 세계 159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 내용 살펴보고요. 미국 남자 컬링팀이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소식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오늘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여는군요.
네,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동부지역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안보리는 어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시리아 현지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주요 이사국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휴전을 실시하도록 내전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 시리아 휴전 촉구 결의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7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전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모든 무력 행사 당사자들이 30일 동안 공세를 멈추는 내용입니다. 스웨덴과 쿠웨이트 주도로 결의한 세부 항목을 마련했는데요. 이 표결 통과 72시간 후에 공식 발효되고 그 뒤에 48시간 동안 부상자 소개, 또 원조 물품 보급을 비롯한 구호 활동을 전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시리아 내에 1244개 지역에서 560만 명이 이른다고 결의안은 적었습니다.
네. 자, 이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56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 중에서도 심각한 곳이 구타 동부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 40만여 주민들이 도로 폐쇄로 고립된 동구타에서는 정부군의 포격과 공습 등으로 최근 닷새 동안 사망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 보고에 따르면 다친 사람도 2,000명 이상이고요. 이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민가와 학교,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는 시리아 내전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간인 구호를 위한 시리아 휴전 결의안 오늘 이 표결에서 채택이 될까요?
채택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때문인데요.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결의안이 휴전을 성사시키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줄곧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도 오늘 표결하는 안에 러시아의 지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대신 러시아는 테러 집단인 IS나 알카에다 그리고 그 연계 조직 등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다른 이사국들과 실무 논의한 끝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테러 집단을 휴전 대상에 넣느냐 빼느냐가 쟁점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까지를 테러 집단으로 볼 것인지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의견차가 큽니다.
예.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지금 이 동구타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명분이 이 지역 반군들이 IS 등과 연계된 테러 집단이라는 건데요. 러시아는 이 같은 시리아 정부 입장을 줄곧 지지하면서 이른바 테러 집단 척결을 멈추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오늘 표결에서 결의안을 부결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동구타 일대의 위기를 전하는 서방 언론의 보도를 미리 짜고 퍼뜨리는 헛소문이자 이 집단 정신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 동구타 일대를 긴장 완화지대로 지정하고 나서도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이 러시아가 이런 요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이번 휴전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 보고서를 내놨군요.
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가 어제 전 세계 159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릴 쉐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4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 서문에서 2017년 지난해 한 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악마화된 정치의 쓰디쓴 열매를 경험한 해였다고 총평했습니다.
네, 자, 악마화된 정치라는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의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이 미얀마에서 자행된 로힝야 난민 학살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끔찍한 인종청소 군사작전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보고서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가 전 세계가 잔혹한 대규모 범죄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한 해는 증오와 공포의 정치가 일부 국가 지도자들로 인해 정상화된 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까?
보고서는 이집트와 필리핀,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지도자들이 행동이 수백만 명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마거릿 후앙 사무국장은 이들은 공개적으로 인권법에 대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법에 맞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되면 총을 쏘라고 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정책과 언론 자유 또 여성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후앙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금지규정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금지규정은 낙태를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해외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걸 뼈대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나온 미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많은 국제단체들이 미국의 정책조항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성폭행 폭로 시민운동인 미투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최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 또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예.
저희 VOA가 백악관과 국무부의 반응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자, 또 주목할 만한 나라들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예, 중국과 이집트, 터키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들로 꼽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에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잔혹하고 자의적인 공격이 자행되는 가운데 5만여 명이 구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전례 없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한국에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군대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동성애자 차별이 만연해 있고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자의적 구금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 사건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고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이 계속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자 컬링팀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누리게 됐다고요?
네, 한국의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어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남자부 준결승전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5-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종목 세계 랭킹 1위인데요. 4위인 미국이 최대 강호를 잡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예.
4년 전인 러시아 소치대회까지 올림픽 4연패를 기록해온 캐나다는 오늘 스위스와의 3, 4위전에서도 연거푸 져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내일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을 다투는데요. 이기면 미국의 사상 첫 금이고 져서 은메달에 머물러도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남기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컬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예. 운동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얼음판 위에서 이 작은 밥솥만한 돌을 미끄러뜨리는 경기입니다. 네 명의 선수가 팀을 이루는데요. 양 팀이 번갈아가면서 돌을 움직여서 이 동그란 표적 중심에 가까이 보내 이 점수를 냅니다. 한 선수가 돌을 표적으로 밀면 다른 선수들은 이 빗자루같이 생긴 도구로 얼음 표면을 문질러서 이 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결선도 오늘 있었죠?
네. 이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결선이 오늘 한국의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과거 미셸 콴과 낸시 캐리건, 에반 라이사첵 같은 네로라 하는 미국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휩쓸었었는데요.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반세기 사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브래디 테널이 총점 192.35점을 얻어서 9위, 카렌 첸이 186.65점으로 11위에 머물렀는데요. 미국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최소한 4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지난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메달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예,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알리나 자기토바가 239.57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대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길게 설명하냐면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등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약물을 사용한 일이 적발됐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대회 참가를 금지시켰습니다.
예.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모두 약물과 무관한 사람들만 개인적으로 나온 겁니다. 은메달도 러시아 출신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에게 돌아갔고요. 동메달은 캐나다의 케이틀린 오스먼드가 가져갔습니다.
예. 자,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죠?
네, 지난 9일 개막 행사 이후 17일 일정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오는 일요일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 92개 나라에서 2,900여 명, 역대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고 또 개최국 한국과 북한 사이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면서 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대회였는데요. 같은 곳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인 패럴림픽이 이어집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알파인 스키와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에서 80개 세부 경기를 진행합니다.
네. 자, 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정부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고문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오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대표단장인 이방카 트럼프 고문은 서울로 향한 직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의 연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방한한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주 전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미국 대표단으로 참가했습니다.
네, 자 평창올림픽 지금까지의 종합성적 살펴보죠.
예, 개최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30분 현재 미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로 어제와 다름없이 금메달 수 기준 종합순위 4위를 지키고 있고요. 1위는 노르웨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0개입니다.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고요. 개최국 한국은 남자 빙속 1000m에서 김태윤이 동메달 하나를 추가해서 금, 은, 동 각각 4개가 됐지만 순위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일했던 이 폴 매너포트 씨와 리 게이츠 씨를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되는 교사들을 무장시키고 이 반자동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미 총기협회 NRA가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빚보다 저축이 더 많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다시 기소한 사람들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검이 기소했던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폴 매너포트 씨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약 3개월 동안 트럼프 진영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요. 릭 게이츠 씨는 매너포트 씨의 오랜 사업 동료인데 트럼프 캠프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네, 금융사기와 조세포탈 등 기소장에 32개 혐의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 매너포트 씨 수입 3천만 달러 이상을 숨긴 겁니다. 또 릭 게이츠 씨도 자기 수입 300만 달러 이상을 은닉했다고 기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기 수입을 숨긴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역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겁니다. 두 사람은 외국에 있는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들여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2010년하고 2014년 사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일부러 부정확한 정보를 국세청 IRS에 제공한 혐의도 있고요. 또 은행을 속여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기소된 장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워싱턴 DC 대배심이었죠. 예. 이번에는 불법 활동이 발생한 곳이 버지니아였고 또 이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워싱턴 DC에서 기소되는 걸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특검 기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매너포트 씨는 이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요. 이 게이츠 씨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지난해에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됐었죠?
작년에 모두 12가지 혐의가 적용됐죠.
예.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 돈 세탁 그리고 허위 진술 등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라 그러면 이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당시 돈 세탁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약 7,500만 달러 이상이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해외 계좌를 거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허위 진술은 이런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법 로비스트 활동과 해외 계좌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를 기소한 건 맞지만 이들의 혐의가 러시아 스캔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요.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다가 이 특검이 별도로 밝혀낸 혐의로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예.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 그러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19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진영 인사가 4명이죠. 이 폴 매너포트 씨, 릭 게이츠 씨, 그리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지 파파도플러스 외교 자문역입니다. 그 밖에도 이 미 대선 개입 혐의가 적용된 러시아인 13명, 이들의 신분 도용을 도와준 미국인 리차드 피네도 씨,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로 최근에 기소된 이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 알렉스 벤더주안 씨입니다.
네, 자 그럼 이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누구죠?
매너포트, 게이츠 그리고 변호사 벤더주안 씨를 빼고 나머지 16명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현안이 바로 총기 규제 강화 문제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눈길이 끄는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이 이 자격이 되는 교사들이 총을 학교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있다가 총기 난사 사건이 나면 학생들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총기 난사범이 학교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walk into a school if 20% of the teachers have guns. It may be 10% or maybe 40%.
네, 몇몇 교사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지 이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또 이, 특별히 군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교사들을 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d recommend doing is the people that do carry, we give them a bonus. We give them a little bit of a bonus.
방금 들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장한 교사들에게는 특별 수장을 주자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 방안에 대해서 정작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 교사들은 대부분 이 방안에는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서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방안, 또 이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불법 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에 판매 금지, 범프스탁이라고 하는데요. 범프스탁의 판매 금지 등을 언급했고요. 또 어제는 인터넷 트위터에 이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현재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교사들을 무장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이 17명이 목숨을 잃은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이 났을 때 무장 경관이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브로드 카운티 소속 스콧 피터슨 경관이 당시 현장에 있었답니다. 이 피터슨 경관은 그런데 총기 난사가 시작된 뒤에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되자 이 피터슨 경관은 사직했는데요. 그가 왜 당시 총기 난사범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 이후에 전미 총기협회 NRA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제 드디어 첫 반응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진영 행사죠. 보수 정치 행동회의 행사에 웨인 라피에르 NRA 최고 경영자 CEO가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Schools must be the most hardened targets in this country. And evil must be confronted.
라피에르 CEO는 학교가 가장 손쉬운 목표물이라면서 악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필요한 모든 힘을 동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주장의 요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처럼 학교를 무장시키자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사를 무장시키거나 아니면 무장 경비원을 배치해서 총기 난사범을 제압하자는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총으로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자는 방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피엘 CEO는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총기 소유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greater personal individual freedom than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 the right to protect.
네, 라피엘 CEO는 최근 부상한 총기 규제 강화 시도를 사회주의적 시도라고 폄하하면서 총기 소유 권리는 신이 부여한 것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개인 권리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더글라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대규모 행사가 또 계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달 24일이죠. 수도 워싱턴 DC하고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워싱턴 지역 행사에서는 대략 5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인들의 저축률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정 전문 인터넷 사이트죠. 이 bankrate.com이 22일 밝힌 내용인데요. 이 조사 대상 가운데 58%가 이 비상금이나 저축액이 신용카드 빚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자,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이 신용카드 빚 얼마나 될까요?
네, 신용카드 전문 사이트죠. 이 크레딧카드.com 계산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은 평균 약 $5,800의 신용카드 부채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뱅키레이트가 밝힌 죄송합니다. 저축 비율은 전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2017년, 2016년 모두 52%였고요. 2015년에 5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좋아진 수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뱅크레이트 측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구당 수입이 늘어난 덕에 비상금이나 저축액이 늘어난 걸로 설명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38세에서 53세까지에 해당하는 X세대 그리고 54세에서 72세 사이를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 부채, 빚을 줄이는 것을 우선했고요. 특히 18세에서 37세 사이를 지칭하는 이른바 밀레니얼들은 빚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비상자금 모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미국인의 재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21%가 신용카드 부채가 저축액보다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12%는 신용카드 빚도 없고 비상금이나 저축도 없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언제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요. 그래도 이 비율이 지난 8년 새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축을 늘리고 신용카드 빚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뱅크레이트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유용한 방법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일단 급여나 소득을 자동으로 저축 계정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 돈을 저축 계정에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또 부채를 가장 빨리 갚는 것을 돕기 위해서 부채 상환 계산기를 쓰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 계정을 찾으라고 뱅크레이트는 권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가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오랜 세월 함께 울고 웃은 친구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You Can't Make Old Friends 들어보시죠.
What will I do when you're gone? Who's gonna tell me the truth? Who's gonna finish the stories I start the way you always do? When somebody knocks at the door, someone new walks in, I will smile and shake their hands, but you can't make old friends. Can't make old friends. Can't make old friends. It was me and you since way back when, but you can't make old friends.
How will I sing when you're gone? 'Cause it won't sound the same. We'll join in on those harmony parts when I call your name.
You can't make old friends. Can't make old friends.
It was you and me since way back when.
But you can't. St. Peter opens the gate,
and you come walking in.
I'll be there just waiting for you.
'Cause you can't make old friends.
'Cause you can't make old friends.
No. And when I'm out on the stage all alone, I hear the music begin.
We all know the show must go on, but you can't make old friends.
No, no.
Together again,
'cause we both know
we'll still be old friends.
You can make old friends, not the way we always been.
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 16일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과 기관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뮬러 특검 기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체를 드러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2018년 2월 16일 뮬러 특검이 연방 대배심에 제출한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이 기소장에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미국 연방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미국 정치체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시도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efendants allegedly conducted what they called information warfare against the United States.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들 개인과 조직이 특정 대선 후보와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이른바 정보 전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allegations in the indictment, 12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worked at various times.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 IRA 직원 12명, 그리고 콩코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와 콩코드 케이터링이란 회사를 통해 해당 불법 활동에 돈을 댄 예브게니 빅토르비치 프리고진 씨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선 개입 계획, 번역가 프로젝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러시아가 국내외에서 수행한 온라인 선전선동 계획인 이른바 락타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뮬러 특검에 기소된 러시아 회사 IRA는 이 락타 계획에 따라 미국 대선 개입 작전을 번역가 계획으로 이름 붙이고 이 작전을 위해 매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IRA가 뽑은 요원들은 관리부서와 그래픽, 인터넷 검색, 정보 분석, 정보 기술 부분으로 배치돼 번역가 계획에 동원됐습니다.
대선 개입의 전주곡, 미국 현지 정보 수집.
IRA는 지난 2014년 미국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해 두 차례 미국에 파견된 IRA 요원들은 인터넷 선전선동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기초정보 수집을 마친 러시아 측은 2016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선 개입의 중요 수단 하나, 가짜 SNS 계정.
번역가 프로젝트가 사용한 중요 수단 가운데 하나는 가짜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계정이었습니다. IRA는 미국인이나 미국 조직으로 신분을 속이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같은 대표적인 SNS에서 가짜 계정 수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IRA 소속 요원들은 조를 짜 밤낮으로 이런 SNS 계정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거나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IRA 내부 문건은 모든 기회를 동원해 클린턴 후보를 비난하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IRA는 미국 국내 여론 분열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해 이민 문제나 인종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IRA는 가짜 SNS 계정을 만들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가짜 은행 계정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유출된 미국인의 신분 정보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개입의 중요 수단 둘, 정치 집회.
러시아는 SNS 계정을 통한 여론 조작이나 선전 선동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 사이 미 전역에서 몇몇 정치 집회를 직접 조직하거나 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The Russians also recruited and paid real Americans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은 IRA 측이 미국인 활동가로 위장하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유리한 정치 집회를 직접 계획하거나 개최를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러시아인들이 관여한 집회는 8개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IRA는 가짜 SNS 계정을 통해 플로리다주, 트럼프 선거운동 사무소 등 몇몇 지역 정치단체를 접촉하기도 했고 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개입의 중요 수단 셋, 인터넷 정치 광고.
IRA는 대선이 한창이던 2016년 4월과 11월 사이 많은 돈을 들여 SNS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클린턴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를 대규모로 내보냈습니다.
Accounts 3 through 8 charge aggravated identity theft by internet research agency and four individuals.
로젠스타인 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은 IRA가 인터넷 정치 광고를 내보내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김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조직의 불법 활동에 알면서 관여한 미국 사람은 없었고 러시아의 대선 개입 활동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기소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는 자신들이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미국 측 기소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특검 기소 내용이 허튼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Публиковать можно что угодно. Мы видим, как множится обвинения, утверждения, заявления.
라브로프 장관은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자신은 해당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RA 직원 12명과 함께 기소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미국인들이 귀가 얇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며 특검 기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뮬러 특검이 기소한 러시아인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처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이들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체포돼 미국으로 넘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입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2월 16일 SNS를 통해 올해 11월 6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run for United States Senate because I believe I can help bring Utah's values and Utah's lessons to Washington.
유타의 가치와 유타가 얻은 교훈을 워싱턴에 알리려고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에서만 40년 넘게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올인 해치 상원의원의 은퇴로 비는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0세인 롬니 전 주지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2012년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갔다 패배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투자회사를 이끌기도 했고 1994년에는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에게 졌습니다. 그는 또 2002년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자신이 지역구로 삼은 유타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일파인 모르몬교 신도로 유타주는 바로 이 모르몬교의 총본산입니다. 롬니 집안 선조들은 19세기 유타주에 정착한 모르몬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들은 롬니 전 주지사가 중간선거에 나가면 유타에서 손쉽게 당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롬니 전 주지사의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부분에서 롬니 전 주지사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체제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합니다. 또 롬니 전 주지사는 러시아에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롬니 전 주지사가 당선되면 초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뮬러 특검의 러시아인 기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던지다인데요. throw는 이밖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throw on, 옷을 대충 걸쳐 입다, 급히 입다라는 뜻이에요. It's chilly outside. I'm gonna throw on a sweater. 밖에 춥다. 스웨터 걸쳐 입어야지. to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인데요. My friend is throwing a party today. 내 친구는 오늘 파티를 열어. To throw money around. 돈을 허투루 쓰다, 씀씀이가 헤프다 라는 뜻인데요. I can't afford to just throw money around. 나는 돈을 막 쓸 여유는 없어. To throw out. 무언가를 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Can you throw out the trash today? 오늘 쓰레기 버려줄 수 있어? To throw on. To throw on. To throw a party. To throw a party. To throw money around. To throw money around. To throw out. To throw out. 오늘은 thro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85년 2월 23일 오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수상음악 등으로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독일의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헨델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할레 대학에서 법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헨델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음악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헨델은 18살 때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인 함부르크로 이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헨델은 그의 첫 오페라 작품인 알미라를 무대에 올려 대성공을 거둡니다. 21살 때 헨델은 오페라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며 작곡가였던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헨델은 유럽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합니다. 이후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헨델은 1742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손꼽히는 헨델.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2월 23일 오늘.
Начатой в апреле 1985 года перестройки. Трудный потому, что мы напрямую столкнулись с рядом острейших проблем.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이날 열린 제27차 공산당 대회에서 개혁이라는 뜻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했습니다.
To tackle these ills and to revive a decrepit economy, Gorbachev called for reconstruction or perestroika and a new spirit of honesty.
이제 소련도 국가가 경제를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개인도 기업에 참여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변화에 전 세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은 변화를 시작했고 고르바초프는 1991년 연방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소련의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